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11계명. 뭐 10계명은 있는데 11계명이 무엇입니까? 뭐 진짜 11계명이라기보다 어떤 의미적으로 11번째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11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새로운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10계명을 다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10계명을 잘 지켜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에 뭐라고 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10계명을 인용하여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계명은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요소가 무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실천할 때에 10개의 계명이 완성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새로 주신 그 11번째의 계명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의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하나와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교훈을 주면서 그러면서 다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새로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신명기에 말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대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라는 이 두 개의 말씀을 새롭게 명령하시면서 새로운 계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의 레위기서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똑같이 주는데 그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가 이제 필요하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추가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그잼플, 본으로서 모범으로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실천한 행동을 보고 신약의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서 할 때에 그 계명이 실천되어진다. 그래서 그 계명은 실천 가능한 새로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되었다. 그러면 구약의 계명은 어떠한가요?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도 열심히 율법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오 라고 열심히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실천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낮아지셨고 자기를 버리셨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사랑하는 것을 보았고 그가 남기신 말씀을 읽었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사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새 계명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믿고 예수를 따라서 하면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살아있고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에는 동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동정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말세에는 무정하며 정이 없다. 동정하지를 않아요. 남이 죽든 말든 뭐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남자가 자기를 배반했다고 막 그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차에다 불 지르고 머리에다 휘발유 불리고 불 질렀는데 여자가 막 살려달라고 도망가는데 두 대의 차가 그냥 지나갔다고. 만약에 그 두 대의 차가 얼른 멈추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더라면 옷으로 덮었더라면 그 여자는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죽었어요. 아무도 쳐다보질 않아요. 동정을 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동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악한 시대에 냉정한 얼음과 같은 시대에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동정하라. 죽어가는 사람 살려라. 네가 좀 손해 좀 보아라.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동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래 너하고 나하고 I'm not, it's not my business. 뭐 그러면서 그냥 모르는 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도울 힘이 없을 때 그의 손을 잡고 위로라도 해야 되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고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긍정의 권면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을 우리는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사랑한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죄를 회개해주시고 그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이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힘껏 살아라고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너희도 본받아서 동정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불쌍히 여겨라, 선을 행하라,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 사이에는 또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는 고립이 없습니다. 아내를 고립시키면 안 되죠. 남편을 고립시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고립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가서 품어주시고 먼저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무리에서 이탈하여 고립된 자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무리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립시켜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저 사람을 따돌림시켜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이 한번 이 사람들이 이래 나하고 너무 안 맞네 하고 혼자 고립되어져서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도와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울고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잘 되는 것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혼자 고립되어져서 나만 잘났다고 아무하고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또한 그 사람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고립이 없습니다. 내가 고립시키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는 이기주의와 무관심, 증오, 적개심 그러한 것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데에는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는 어그리먼트, 서로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만족을 주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 뜻을 같이 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물론. 그러면 서로가 양보하려고 그래야 돼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뜻이 분명히 다를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이고 아내의 말을 들어야지. 아이고 남편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아우, 남편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서로의 접촉점이 생기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친밀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바울 사도가 준 고린도전서 13장에 15개의 그 단어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정신이 하나됨 그리고 서로 섬기는 친밀감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자,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그젠플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사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사랑하자.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서로 토라져가지고 삐졌잖아요. 속으로는 미안하다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네가 먼저 남편이 먼저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먼저라는 말을 안 했어요. 서로가 먼저 미안하다고 우리 싸우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화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 이 사실을 머리에 꼭 각인시키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껄껄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털어버려야지. 그리고 여보시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갈 때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집을 딱딱딱 두드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너희가 빈 평안을 그 집이 받아들이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빈 평안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그 축복이 너에게로 임할 것이다. 먼저 평안을 빌라.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에게 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냐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아요. 먼저 그에게 양보하고 먼저 용서를 빌고 먼저 화해를 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받아들이지 아니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먼저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좋게 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언제나 까칠하게 구는 사람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그 상대방의 가치를 따지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에게 축복을 부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시냇물처럼, 시냇물이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 졸졸졸 흐릅니다. 돌이 있으면 돌아서 갑니다. 굽어지면 옆으로 갑니다. 시냇물은 흐릅니다.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공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시고 그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내 폐부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상쾌함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태양빛이 자연스럽게 어두운 곳을 비치고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자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연적인 것이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품성이 생겨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해야 돼요. 사람 항상 얼굴이 웃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버려야 돼요. 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때의 상황에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어려운 자에게는 도움을 줘야 되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말을 줘야 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질투하지 말고 정말 사심 없이 즐겁게 기뻐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잘 되기를, 그래서 비즈니스를 경영한 자는 그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을 다닌 자에게는 그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내 자녀보다 더 기뻐하고 자연스러운 주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 인간의 쪼잘한 마음으로 지 자식보다 더 잘 되면 막 배 아파하면서 겉으로만 안 그런 체하는 그런 위선적인 거 사람들 다 알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추럴한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그와 같은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사랑,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잘해주고 좋은 말을 하고 나한테 악한 말을 하지 않지. 저 사람은 참 내가 이런저런 말을 해도 다 받아주지. 정말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주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었고 사랑으로 먹이셨습니다. 우리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고자 한다면 희생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요즘 그 선교대에 있어가지고 세계에서 막 선교사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도 10명이 나왔어요. 이번 주일을 모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막 이 아들이 얼마 식사라고 지원해 주겠는데 그럴 능력은 안 되고, 그렇다고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물질이 쓰여지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은 제가 사야 되고 모이자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에는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그 돈이 아깝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아까워요. 나도 막 이런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의 것을 희생하여 사용할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열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자 한다면 주님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했고 영광받지 아니했고 자기를 과시하지 아니했고 거만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로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게 여기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령, 새 계명의 적절함은 자 이제 왜 이 계명이 중요한가? 이것은 새로운 통치의 명령, 새로운 명령, 새로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새로 주셨는데 누가 주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고 하신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명령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뭐 추상적인 개념 어떤 그 말로만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의 그 사랑은 substance라고 하죠. 하나의 어떤 그 실제로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잖아요. 스마트폰의 역할을 하잖아요. 사랑이 이상과 개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substance로서 어떤 실제로서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마인드에 이 뇌리에 새겨 놓아야 돼요. 행동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먼저 행동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친구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놀라운 완전한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이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의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령에 결박되어진다.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행동해야 할 그와 같은 삶의 자세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라라고 한 대로 우리는 순종하여서 사랑을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렇다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모든 다툼은 자연히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사랑하라 명령했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여러분은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용서와 화해와 화평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완전한 축복,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될 것이라는 사랑의 사도 요한의 말처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이 물처럼 공기처럼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 그것을 위하여 능력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는 사랑,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